사도행전 48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14번째.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곳인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며 그들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18장 18절부터 21절 전반절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가며 18장 21절 후반절부터 22절에서 안디옥에 돌아옴으로써 그의 2차 사역 여행이 끝납니다. 고린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라고 말합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한 일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구스도 황제를 사용하신 것과 같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3절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그가 여전히 직업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며 더욱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실행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일꾼과 다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사역자나 선교자가 되면 그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을 사역할 때 그는 또한 생계를 위해서 그의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이 일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그는 사도행전 20장 34절과 35절에서 너희 자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일행들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일을 했고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하리라 고 말합니다. 또다시 바울은 좋은 본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와 같은 단락에 의하면 교회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종인 바울을 돌보는 데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서 무엇을 취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전시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일을 그들의 직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여전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부담이 얼마나 우리를 점유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담이 당신을 완전히 점유하고 주변에서 생계를 지원한다면 당신은 확실히 주님의 일에 당신의 모든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여전히 일해야 하며 자신뿐 아니라 동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다. 만일 바울이 합당한 재정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물며 젊은 동역자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계를 위한 필요 때문에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매우 좋은 본입니다. 재정의 지원에 관하여 신약에 있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상황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과는 달랐습니다. 레위 족속의 규례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봉헌물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규례가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한 무리의 자매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주님을 전시간으로 따랐으며 그들 모두는 재정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지원할 물질이 있는 어떤 여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상해 교회의 초기에 재정의 지원은 주로 자매들로부터 왔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큰 병원의 간호원이었으며 이 자매들이 교회와 상해에 있는 동역자들을 지원했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도 역시 이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열둘 중에는 유다가 있었으나 자매들 중에는 유다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확실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줄은 몰랐으나 어떻게 돈을 세는가는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돈을 세면 셀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간직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경에 있는 어떤 여자들은 부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방의 왕과 결혼한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모든 유대인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여자들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정치는 주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로마 관리들의 아내는 주님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들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의 돈을 사용한 자매들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관하여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만일 환경과 재정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전시간으로 섬길 것을 허락지 않더라도 그는 부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부담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강론함. 사도행전 18장 4절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 회당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는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갔습니다. 18장 4절에서 헬라인을 언급했다는 것은 헬라인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유대인의 모임에 참석했음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파함과 그들의 반대에 직면함. 18장 5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파했고 또한 그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5절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엄숙하게 간증하니라고 말합니다. 붙잡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눌림을 받고 강권함을 받고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온 후에 바울이 거기에 있는 교회에게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쓴 것은 그가 고린도에 있을 당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친애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스러운 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모독하니 바울이 옷을 떨어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했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역시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은 거기서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의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라고 계속합니다. 16장 31절과 같이 18장 8절에 있는 집이라는 단어는 노아의 가족, 유월절에 참여한 가족, 기생 나압의 가족, 삭개오의 가족, 고넬류의 가족, 루디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단위가 믿는 이의 가정임을 나타냅니다. 18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밤에 주께서 이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않으리니 이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16장 9절, 10절에서와 같이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한 그 이상은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상 안에서는 정확한 목표물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장 11절은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주도적인 교회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에서 주도적인 교회였음을 나타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유대인들의 대항과 반대와 공격이 매우 강했음을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음을 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그를 대항하고 반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은 그 도시를 소동케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관하여 18장 12절, 13절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하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12절에 있는 총독은 통치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갈리오에게 데리고 와서 그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려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나 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그들을 재판자리에서 쫓아냈다. 여기에서 갈리오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범죄가 생겼다면 이런 경우는 내가 재판하겠다. 그러나 명칭과 용어와 너희 율법에 관해 논쟁하는 것은 내게 흥미가 없다.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하라. 어떤 의미에서 갈리오의 태도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바울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갈리오가 그의 태도를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표시한 후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더라.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치 않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상황이 바울에게 매우 위협적이 되었음을 봅니다. 18장 7절에 있는 소스데네는 아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소스데네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사도가 고린도를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에베소에서 쓴 것이며 18장에 있는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그곳의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의 형제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소스데네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에베소로 사도행전 18장 18절은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머리를 깎음으로써 어떤 장소에서나 행했던 개인적인 서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야만 하는 나시린의 서원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서원을 지켰지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한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그의 가르침의 원칙에 의하면 그는 구약 경륜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의 실행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런 개인적인 서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것이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 행한 개인적인 서원이므로 믿는 이들에게 심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주의서들은 왜 바울이 18장 18절에 언급된 서원을 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가 길게 자라도록 두었다가 서원이 끝났을 때 그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18장 18절에 의하면 바울의 서원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주의서들은 바울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신 주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 서원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바울은 유대인의 손에 목숨을 잃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항상 목숨을 잃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한면으로 바울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잃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면으로 그는 여전히 사람이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의서들에 의하면 바울은 감사의 서원을 했습니다. 18장 18절에 있는 바울의 서원에 대한 이런 이해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주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는 감사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맥에 따르면 바울은 그를 지키시고 목숨을 보존하신 주님께 감사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그를 반대했으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내 주님은 그를 지키셨고 보존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감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밤에 이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안에 두려움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밤에 비정규적인 방법으로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신가? 그에게는 본질적인 영과 경륜적인 영이 없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한 그에게는 본질적인 영과 경륜적인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강화되고 확신 있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상 안에서 바울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에 감사했기 때문에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아가야에서 수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의 서원을 끝내기 위해 갱그레아에서 멈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상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확실하게 위임을 성취했으며 결국 상당히 큰 교회가 일어났고 세워졌습니다. 수리아로 가는 도중 바울은 또한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다른 곳에서 했던 것과 같이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머물기를 청했지만 그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2차 여행을 마침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구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으며 그런 다음 안디옥으로 내려갔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안디옥에 돌아옴으로써 15장 40절에서 시작한 제2차 사행여행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직접 가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내려갔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거기에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까? 그는 15장에서 해결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바울은 그의 2차 사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여행의 끝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 방문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탐구해 본다면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하여 몸의 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사이에 유쾌한 느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으로 직접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긴 여행을 했습니다. 18장 22절에서 누가는 심지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루살렘 외에는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즐겁고 유쾌한 길 안에서 몸의 하나를 지키려고 18장 22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에 의해 감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몸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유쾌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일어나서 그의 실행을 반대하는 말을 하는 요인이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요인이었습니다. 만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며 할례에 관한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유쾌한 느낌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길고 어려운 항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돌아온 후에 비로소 그의 두 번째 여행을 끝냈습니다. 이것은 큰 빛이며 우리는 몸의 하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우리의 실행에 있어서 성도들 사이의 유쾌한 느낌을 보존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